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복음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었죠, 그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구원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선물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은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우리가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되 나를 자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죠? 오늘은 또 다른 측면, 두 가지 중요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약간 짐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닐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삶에 책임성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은혜로 우리의 망가지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토설하고 자백할 때 한 번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 복음의 귀한 진리는 때때로 우리가 삶을 너무 책임없이 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오해를 안겨주는 거죠. 그죠?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귀한 진리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제를 한번 다루고 그 앞에 나오는 주제는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 있는 다양한 차이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죠? 사람 사이에 있는 다양한 차별과 우월의식들을 다 넘어서서 그런 것 전혀 없이 정말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대하게 만드는, 세상은 보면, 저는 요즘 이렇게 한국 언론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너무 좋게 묘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너무 나쁘게 묘사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김연경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나오니까 약간 짜증스러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자꾸 지나치게 다루고 너무 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우리 문화가. 제가 배드민턴도 되게 좋아하는데 안세영 정말 제가 팬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씩 짜증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게 우리 조국 사회의 경향뿐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의 경향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하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경향이 죄인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우월의식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도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귀한 진리는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리이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많이 비난받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다른 종교를 위한 신이 따로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야 37장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와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고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 우린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인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족속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피부 색깔이 다르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민족의 우열성을 따지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민족과 나라를 향한, 인종을 향한 차별의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베네셀은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보면 신학교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양육한 사람들을 보내어주시는데 우리 에베네셀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가나에서 본인이 점검해서 체크해서 본인이 우리 종신의 어플라이에서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죠. 그죠? 곁에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 한국 조국 사회는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은 일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특정한 민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열방과 민족의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분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어떻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든지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니까 안 되겠고 그 다음날 우리가 4장 다룰 때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낼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종의 차별을 두거나 언어의 차별을 두거나 민족의 차별을 두거나 절대로 그런 방법이 없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만가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할례라고 말할 때 할례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은 다른 민족과 이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할 제목이었는데 그렇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민족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믿음으로. 반대로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린 너무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태신앙들이 너무 부러워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를 받아가면서 자란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부럽고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먼저 믿은 분들이 계시고 두고두고 대대로 믿은 훌륭한 믿음의 좋은 가문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특권들이 더 있고 이제 갓 믿어서 왜 이제야 내가 믿었나 후회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일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권자세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자세요. 그분에게는 여러분과 저편에서의 어떤 다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무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으세요. 당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해요. 조건을. 아내를 얻을 때, 남편을 얻을 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예, 실력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동일하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민족 우월주의, 상대적인 열등감, 우월감 같은 것들을 갖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으로서 조국교회에 몸을 담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니까 꼬리 되라 그러셨더라고요. 예, 종 되라 그러셨는데 늘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희한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인데 우린 자꾸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것을 우리의 어떤 특권인 것처럼, 우리의 남들보다 우월함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야 정상적인 상태예요. 세상은 온갖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높이도록 만들지만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주장하는 순간에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내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죗된 본성이 아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도록 그런 복됨이 있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냐. 세상에 종교가 2만 개 가까운 종교가 있고 각 종교가 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신만 하나님이라 하는 너희는 너무나 교만한 거 아니냐. 너무나 편벽된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비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를, 메시지를 우리는 왜곡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욕을 들으며 살기를 각오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길만이 사람이 사는 길인 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또 다른 형태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과학주의, 혹은 이데올로기주의, 혹은 교육과 인성회복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사람의 종기의 회복과 바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은 믿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도 온갖 욕과 비난을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메시지를 왜곡시키지 않는 대신에 종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군림하는 자세로가 아니고 오르니까 너희들이 따라와야 하고 너희들이 변해야 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중심을 담아서 사랑함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우리는 세상이 메시지에 바르게 우리의 자세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메시지에 바르게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종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모슬렘들을 상대로 인종 청소하는 일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하는 거 우린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린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총칼을 들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종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은혜로 우리가 아무 값을 지불함이 없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되고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인정하면 용서가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오해했어요. 기독교는 윤리를 붕괴시킨다. 사람들은 책임성 있는 인격적인 주체인데 뭔가를 책임성 있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약하게 만들고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만들고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든다. 여러분, 그게 31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심지어 조국 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의 구원을 가르치지만 그 말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리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율법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만 한번 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와 구원이 어떻게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의 교훈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주님을 보면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지요? 제일 먼저 주님은 탄생하실 때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고 나는 당신의 이 뭡니까? 신발끈도 제대로 감당치 못할 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하여 율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이 율법을 존중하고 이루시면서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당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젠가부터 깨달아졌을 때 제 삶에 불행이 올 때마다 제가 늘 빠졌던 구덩이가 있었어요. 제 삶에 불행이 올 때 제가 늘 들어가는 굴이 있었는데 그 굴, 나는 이런 인생이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도 그랬고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고 하나님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나를 이렇게 차별하셔. 늘 그 굴에 들어갔어요. 불행이 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실까? 이렇게 잘 살고 선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실까? 그런 아픔이 불행이 있을 때마다 늘 그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불행과 비참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믿음의 눈으로 그 불행과 비참이 해석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삶에 감격이 회복되고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자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종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일이 안 될 때는 꼭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차별받을까요? 우리가 늘 들어가는 굴이 그런 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을 때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매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정말 심오한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인 줄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불행 앞에 쉽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제대로 된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심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여신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일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의 변화의 핵심은 그분의 사랑이 믿어졌을 때 그렇게 눈물 나는 인생살이에도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는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불행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좌절 앞에 좌절하지 않고 딱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불행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들고 견디면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고 불행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믿어지니까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시키실 뿐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세우게 될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값을 지불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면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딱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 귀한 은혜의 성령님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어떤 일을 주되게 합니까?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조건을 갖추어서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딱 일어나면 우리 삶에 새 생명과 성령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성령이 딱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놀랍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했던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얻으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에, 이 말 안 듣는 우리의 몸에,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지는, 그죠? 병들고, 여전히 구원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직도 옛몸 그대로예요. 옛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몸을 가지고 깨달은 진리와 성령의 도움과 새 생명의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옛 생명의 죄를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한 욕구, 정욕을 향한 욕구, 끝없이 자기를 위하고 싶은 욕구, 이거밖에 없던 우리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이 성령의 새 생명과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율법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최고의 절정인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그죠? 율법의 1.1획도 파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지점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가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뭔가를 얻게 되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값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그 자리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다룰 때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6장부터 8장은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깊이 다룰 텐데 잠시만 몇 가지만 한번 인용해 보면 6장 1절 2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 이렇게 반론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중심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어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껏 지키는 게 유대인 수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 수준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기껏해야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 이상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 일을 생명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넘어지지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실패 없이 잘 되기만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는 거 보셨죠?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안 넘어지려고 뭘 붙들고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지만 그렇게 용을 쓰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면서 관절이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 넘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정한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넘어지지만 넘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거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져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존영과 영광으로 자유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 이 복된 복음 견고히 붙들고 멈칫멈칫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 앞에 지지 말고 딱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진리가 우리의 믿는 틀림없는 믿는 바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갈 뿐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종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귀한 복음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5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위에 풍성히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